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는 이유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말씀 두 번 읽으니까 오늘 말씀이 이미 이해 다 되셨죠? 아, 요런 말씀이로구나. 아마 그냥 우리가 처음에 딱 읽으면 물론 다 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 미리 읽어오셨겠지만 그리고 다 충분히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또 예배당에서 읽는 건 또 다르잖아요.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는 두 종류의 운명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고 믿을 수 없고 바보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중에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 어리석게 보고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에게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뭔가 표적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지혜를 구하는 그들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형제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 25절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기에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혀 보잘것없고 정말 허약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어떠한 능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니까 아무래도 더 강하겠지. 하나님이니까 더 지혜로울겠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나?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쉽게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들도 그랬을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럴 줄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어떻게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사람보다도 더 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핵심이 뭐냐면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자신이 바로 증거다.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연약함이 오히려 사람보다 강건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증거를 원한다면 바로 너희들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보고도 하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저를 보고도 여러분들을 보고도 바울사도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이 연약함,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신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고린도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사실을 보라는 것이에요. 보라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발 한번 그걸 주목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불렀어요. 그 부름을 받은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어떤 존재였는가를,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었는가를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존재가 뭐였지?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얘기합니다. 26절에서 보니까 또 27절, 2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26절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에 의해서. 이 얘기는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높은 지위와 능력과 힘과 그런 명예를 가진 그런 대단한 존재들이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들이 오늘 26절에 보니까 아주 쉽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서 이런 말이에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한번 따져가지고 너희들을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너희들 학문이 짧아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너희들은. 두 번째가 뭐 능한 자. 능한 자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과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능한 자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거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또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문벌 좋은 자, 이 문벌이라는 건 배경 좋은 자들이에요.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은, 이 소위 말해서 백과 배경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있어봐야 정말 한둘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의 대다수가 노예들이에요. 노예. 바다에 도착한 화물을 옮겨가는, 운반하는 그런 노예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들이 그런 노예에서 나이가 들고 돈도 돼서 노예에서 해방이 된 소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구멍가게 주인들, 그렇지 않으면 못 배운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로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한 너희들, 한번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가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사회 밑바닥 사람들 아니냐? 뭐가 대단한 게 있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게, 너희들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존재들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해서 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갖다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세상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에 뭐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더해요. 세상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천한 것들, 무시받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에요. 아,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만약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면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아니, 우리가 천하?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없는 것들, 28절에 보면 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없는 것들이란 건 돈이 없다가 아니에요. 없는 것들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있으나 마나, 없는 거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인생에서 밖에 나가서 직장이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으나 마나 사람들이 패스해버리는,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끼리 모였는데 패스를 해버려.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는 존재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미미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있는 것들을, 대단한 존재들, 뭔가 그래도 somebody라는 것이죠. 참 그럴듯한 그러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갖다가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셨다는 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너희들의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이 감히 구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그래도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생각이고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세상조차 무시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지혜롭고 있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상한 갈대는 하나님 손을 떠난 아주 예리한 창검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증명을 하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도, 아니 하나님 미련한 게 어떻게 우리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불러진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능력과 지혜를 증명을 하셨던 겁니다. 정말 참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이 아니고 미련한 없는 것들이, 천한 것들이 아니고 지혜롭기도 하고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부르셔서 그들을 만약 구원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불렀다면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첫째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 중에서.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자랑을 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배운 것도 좀 있잖아. 가진 것도 좀 있고 내가 가진 위치가 있는데 나 정도라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교만할 겁니다. 교만스러워질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죠. 내가 지금 보통 존재냐? 나 같은 능력과 나 같은 이 지위와 나 같은 힘을 가지고 나 같은 이 부를 가진 자라면은 굳이 하나님의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마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거나 받아들였어도 교만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질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내는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가 성경에 보면 너무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작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섬길 때 그들이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면은 여러분 제자를 만약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대단한 제사장들 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상위 12등 안에 든 사람을 추려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은 거의 반 이상이 어부들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비천한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알려진 사람조차는 세리처럼 좀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 같은 것이 세상보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바로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랬던 것이 뭐냐면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뛰어나면 강한 자를 만약 불렀다면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자신의 어떤 소유나 자신의 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안 불렀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보잘것없는 존재들로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것들이 지금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잘난 사람들을 저렇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선택하셨으니 그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말씀이 바로 아무 육체라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라도 어떤 사람이라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99.99%는 하나님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신이 자랑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주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고 큰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아주 소위 세상적으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서 다 된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성령을,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자랑하는 걸 보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운 것, 말의 그 현란함, 어떤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는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무슨 복음 전도대회하고 무슨 집회를 하면은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명문학교를 나온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을 보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하나님이 하신 일인 양. 아, 그러면은 빌게이츠를 불러다가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커버크를 세워다 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계적인 운동, 메시나 호날두를 앉혀놓고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참다운 그 자랑거리를 갖다가 엉뚱하게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여러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침잠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시는 주님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할 수 있고 성도는 그러니까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이 얘기들,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죠. 아하, 하나님은 좀 못 배운 자들,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있는 자들보다 더 좀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자만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그럼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면 어느 계층이 다른 계층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거나 어쩌면 더 우선권을 갖는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함으로써 약하고 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이, 이들을 높여가지고 이들보다 더 높이신다는 뜻이 아니라 둘 다 다 낮춰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 낮춰버리는, 그것이 높아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높은 자들도 낮춰버리고 없는 것들도 낮춰버려서 모두 다가 밑으로 다 낮아지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그들이 높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약한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사람은 절대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린도, 이 바울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가지고 그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도록 세우시고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이 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존재하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존재하는 존재, 그 위치가 어디냐, 소재지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분은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성도들의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업적이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중요한 네 가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나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선생일 뿐이에요. 랍비일 뿐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랍비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을 얻게 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릅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깨어지고 단절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위치, 지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이번에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던 존재들을 떼어내어가지고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서부터 구별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지만 그들 속에 섞여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 누구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나한테 소속된 자로 구별을 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이렇게 엄청 똑같이 밭에서 김을 매는데 어떤 사람은 구별된 자예요.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별된 사람. 똑같이 서브웨이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에서 함께 찬양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구별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구속함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것,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 그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고 해방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해방을 시켰다는 것이 죄로부터.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게 30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구속. 그래서 이 위대한 세 가지, 누구인가? 의로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자랑을 할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딱 한 가지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교만이란 뭘까요? 교만이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면, 자랑을 만약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마지막 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쉽게 읽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구약에서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에서 어디에서 인용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것을 자랑하라. 다시 말해 뭐를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를,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 노이로제 걸린 분이에요. 바울사도 얼마나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도예요. 그런데 자랑에 대해서는 매우 거부적인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꼭 자랑을 해요. 근데 막 자랑, 난 자랑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우리처럼 전하고 없는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의 존재로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신 그런 이 땅에서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고린도의 성도를 부르셔서 고린도 시대를, 고린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강함이었음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가 그들을 의롭게 만들었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대에서,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더 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해방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